오늘 제목 또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을 때 이들에게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405년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380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1050년 하나님께서 첫 왕 사울 왕을 세우실 때까지 330년 동안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표현을 빌리면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 이방 민족들의 손에 붙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판관들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치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부르짖으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3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당한 고난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12명의 다른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섯 장이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외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7장, 18장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말씀하시고 19장서부터 마지막 21장에서는 도덕적인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은 근원적인 이유는 내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근원적인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 종교적인 타락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즉시 여호와의 전을 연상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부족의 땅에 실로가 있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정기적으로 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 지역으로부터 실로까지는 불과 10마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연상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 부모는 꽤 경건한 사람들이겠구나. 왜냐하면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그 자신의 자녀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부모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시고 그것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셨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저주를 내가 들었는데 어머니 그 은을 내가 훔쳤나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경악했을 겁니다. 왜? 은 1100세겔은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었는가? 오늘 말씀 뒷부분의 10절을 보시면은 당시 제사장의 후한 연봉이 10세겔이었는데 그 연봉의 110배나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옮기면은 중형교회 목사가 110년 섬겨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도 삼손을 유혹하는 대가로 딜라일라에게 은 1100세겔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가가 저지른 절도죄는 대단히 심각한 죄입니다. 아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워야 하는 책무가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녀는 자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죄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미가의 경우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린 것은 마음 중심에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가 저주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아들 미가도 그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6장의 규정에 따르면 미가는 성전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상대방이 어머니이기에 추가로 훔친 것의 5분의 1을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미가의 어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먼저 미가의 어미의 반응을 보면 2절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방금 전에 하나님께 간구한 저주, 그것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즉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저주하라 그랬다가 축복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꼭두각시와 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은 그 원어 순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먼저 이 은을 내 손으로부터 여호와께 봉헌하노라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놀라운 믿음의 헌신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110년 일해서 벌은 돈을 선뜻 주님께 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미가의 어미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하나 새기고 주조한 상을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릴 은으로 우상을 둘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각한 것, 하나는 주조한 것. 주님은 십계명의 이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갚겠다고 경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신 후에도 구약 곳곳에서 수없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 신상이나 금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의 어미가 행한 것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어미가 은 200을 취하여 장색에게 주고 우상을 만들게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는 분명히 은 1103개를 모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중에 203개만 사용합니다. 돈을 되찾은 순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물론 땅값을 다 드리려고 했다가 일부만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석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맹세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미가의 어미가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자 미가는 어떻게 했는가? 미가는 그것으로 신당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막과 비슷하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도 만들고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리고 집에 놓았던 많은 신들 드라빔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고 실로에서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싫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대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배가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자신이 원하는 예배당을 차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신들을 세워놓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도 실로에 있는 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러한 신당을 차린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한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자기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왜 이 말을 하는가? 그것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가에게 방랑하는 한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젊은이입니다. 성숙치 못한 자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젊은이라는 것을 밝혔는지 모릅니다. 이 레위인은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 우거하다가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베들레헴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나사렛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정해 준 성읍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족속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자신의 땅을 배정받지 않고 다른 부족들의 땅에 있는 48개 성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베들레헴은 그 48개 성읍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르자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질문에 레위인은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미가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는데 여러분 원어 어순을 보시면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답하기를 나는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아 어디서 왔냐 그러는데 나는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가 차려놓은 신당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취업의 기회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곧 이어서 또 교묘한 말을 합니다. 나는 거할 곳을 찾고 있다. 원어 표현을 보면 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찾고 있다고, 나는 desperate 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미가는 즉시 제안합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나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내가 차린 신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라 합니다. 경건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떠돌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정말 레위인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서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뿌리칠 수 없는 제의를 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생활비를 주리라 합니다. 내가 매년 생활비와 매년 새 예복을 한 벌씩 새로 대줄 뿐만 아니라 은 열량을 주겠다고 합니다. 매년 저축할 수 있는 돈 은 열량을 주겠다고. 이 제의를 받자 레위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기도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곧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레위인이 참 레위인이었다면 그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을 잘 알고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행이 제사장 직분을 탐냈다가 모두 땅이 갈라져서 산 채로 땅에 묻힘을 받아서 죽임당한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미가가 자기 집에 세운 그 신당과 자기가 세운 아들 제사장을 심히 꾸짖어야 했고 즉시 박차고 그 자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그가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고 합니다. 왜? 살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과외 돈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취업자리가 없어갖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모습은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 레위인은 미가에게 아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비와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 그 아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면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옮기면 그에게 안수식을 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을 고용한 후에 미가가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는 내 아들이 제사장을 해서 찝찝했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겁니다. 성전의 구색을 이제 맞췄고 모양새를 갖추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고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여기에서 이 레위인의 이름과 족보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당시 레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8장 30절을 보시면은 18장 3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30절 중간을 보시면은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자손 손자인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은 지금 단 자손을 얘기하는데 단 자손 그 단 자손이 아니라 요나단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이 요나단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단 지파는 실로에 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인을 데려가고 또 미가가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 있던 물건들, 우상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 족속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단에 세운 신당에서 이 요나단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했다고 하는가? 30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요나단의 거짓 제사장 자손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잘은 모르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기원전 722년까지인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약 20년 전 아수르로 유배되어 갔을 때 그때의 얘기인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남유다까지 망하는 586년까지란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최소한 300년에서 500년, 600년, 700년 동안 이 거짓 제사장을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거짓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 경건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모세의 자손들은 레위인이기에 교회 주님 성전에서 다른 역할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오늘날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미가와 같은 사람을 수없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미가의 가정에 차려놓은 신당과 같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여기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경건한 이름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터, 존, 제임스, 폴 이런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3대 제자의 이름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은 그 부모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늘 미가와 같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형제의 재산들도, 아니 남의 재산도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 얼마나 가정 불화가 많고 사회에서 불화가 많습니까? 또한 오늘날도 미가의 집안과 같은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아들을 꾸짖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불경건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꽤 많은 돈, 재력이 있기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차리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차려놓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과외돈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아비가 되라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면서 교회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참 목회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곳이 귀찮고 그곳에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며 가정에서, 상가에서, 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목회자 후보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학부 대학을 나왔느냐? 신학교 가운데 어느 명문 신학교를 나왔느냐? 신학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목회자 청빙하는 절차를 보고 요구하는 조건들을 보면 100%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I don't care a bit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이거를 잘 따르면 훌륭한 목회자라 그런다. 그러나 자기가 불러서 신학교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레위인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회자 가문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회자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불러서 목회자가 된 조부는 훌륭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일지 모르지만은 사꾼인 목회자들 어디 가면 내가 밥을 먹을까 옷을 입을까 거할 곳이 생길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청빙 인터뷰에 가서 비성경적인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을 꾸짖고 너희들 교회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지를 찾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김경민 목사님을 위해서 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김 목사님은 기존 교회의 청빙 방법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만한 스펙을 가졌으면은 괜찮은 교회 처음에 부목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 큰 교회 본목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떠돌이 레위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 소견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 드리는 자는 죽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 그 아론을 뒤이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할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일이 일어나자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죽어나갔는데 그런 자신의 형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다함을 얻으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장들 가운데서 내 거룩하다함을 입으리라.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죽이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소견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편파적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심판과 거룩과 저주의 하나님은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은 인간의 책임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자유 주시는 것 믿고 그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슬픔과 불안과 괴로움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것을 잘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은 믿고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를 않고 내 소견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편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물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꼭두각시인 우상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의 꿈을 섬기고 나의 이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외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스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우리에게는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책 어디 있는가? 이제는 회개하고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왕국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소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님 중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고 갑니다. 내가 지금 대인관계가 어려운데, 가정이 어려운데, 직장이 어려운데, 학교 공부가 어려운데, 또 몸이 불편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라고 하시지를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해야 되는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문제 해결책은 우리의 내적인 데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타락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들에게 왕이 있으므로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우리들 모두 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